예,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9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네 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네 번째 유월절을 가까운 그 시간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행적 세 번째 유월절과 관련된 그 예수님의 행적부터 살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강제로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따라온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온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육체의 필요를 손쉽게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제 현실을 살펴볼 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로 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필요와 기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면 뭐 그런 식으로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도의 방법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으로 나와서 예배 가운데 올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하나의 일보 전진하는 거라고 볼수 있죠, 믿음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다르게 그 마음과 뜻을 배우고 알아서 참된 믿음의 자리,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를 아는 참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어떤 기대와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좀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진정한 성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런 얘기들을 살폈었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으로 나아가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살폈었죠. 그래서 갈릴리 북부 지역에 가이사리아의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때, 이제 비로소 자신이 걸어가시게 될 이제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의 방향을 잡게 될 때, 이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가 막겠다, 그 충성스러운 그런 결단을 보일 때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알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맡겨진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끼리 뭐 하나 돼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역으로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듣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사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편하자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편안함이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지, 우리의 기대에 어떤 그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간그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을 목격하는 그런 변화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 제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 분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증인으로부터 그것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그런 계획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를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확신 속에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믿음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 확신할 때부터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는 이 사복음서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그 언약의 성취이셨던 분이다. 메시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그런 시기까지 살폈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게 6개월 전, 그러니까 유월절보다 6개월 전이었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러니까 10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게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네 번째 유월절이죠. 그 전에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로, 요한복음 7장을 참고해 보면, 이 그 올라가는 과정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모르게 스스로 이제 나타내시지 않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해 오신 이 시점쯤이면 지금 이제 거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신 이런 때인데 이런 시점쯤에 제자들의 경우는 아직 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하실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들의 고백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확신까지는 이제 있었죠, 제자들에게. 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자라왔던 이 친혈육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못 믿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참고해보면 3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5절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고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그 이 기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과 예수님의 행보가 확실히 달랐기 때문에 혼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할 때 상상도 못하고 그냥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겠고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할 일은 열방의 왕으로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다. 굉장히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에게 만연했던 그런 메시아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뭔가 비슷해 보였거든요.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는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마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기적을 베풀고 뭐 오병이어의 이런 이 표적과 이적을 보이고 이런 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자기들이 기대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이 기대가 실망으로 가면 비난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난과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들이 그들 안에 또 있었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어떤 병자들도 다 치유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가 이 독립의 깃발을 들고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도 하고 또 비난도 하고 공격도 하는 그런 태도들이 계속 이제 잠재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더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 사두개파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자꾸 흔들리고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권세나 또는 사회적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기고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을 추앙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모술수를 부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확 치달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같은 성전 권력자들이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사역의 증거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여서 만약에 무장봉기라도 한다면 그럼 또 곤란이죠. 패권국이었던 이 로마에 의해서 아마 무자비하게 짓밟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그해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민족 전체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그 당시 국회였을 것이고 그 산헤드린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뭐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래도 사회 질서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럴듯한 명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가짜라면은 그렇게 해야 그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거죠. 저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였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나라를 위한 걱정도 사실은 결국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그 어떤 입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핑계와 변명으로밖에 그런 이유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았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뭐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들은 저들이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결단이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다르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두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때 분위기는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던 그런 예수님임에도 이렇게 그 인간들에 의해서 그 사명,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이제 용기 있게 걸어가십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지금 이 공격적인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까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가시는 길이 어디였습니까? 보통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는 그런 길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에도 그랬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결정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우대하기 위해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조차 그러니까 온 열방과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한 생명을 거룩한 생명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결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지나시면서 이제 머물 수 있는 것을 잠깐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걸 알고 그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예배하는 유일한 그 중앙 성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그 제2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사실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도 어쨌든 뭐 피가 섞였다고는 할 수 있어도 유대 혈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이 성전 공사에 협력을 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그 정부에다가 공문 갖다 집어넣고 정치가들에게 뇌물 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한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 따로 자기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과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랬던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들을 뭐 이방인처럼 왕따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뭐 경쟁자요 대적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역사 속에서 BC 128년에 이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 잠시 배웠던 것처럼 하스몬 그 유대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 왕이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리심산의 이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더 적대감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저들은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가시면서 머무는 것을 허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같이 함께 그 동행했었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확 태워주십시다. 이런 식으로 분을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봐도 제자들 또한 어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이 다른 뭐 전통 유대인들과 뭐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복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구약적 대응 방식,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식의 아무튼 보복적인 그 이 행동 방식을 거절하시고 도리어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반대하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극단적 대립을 치닫게 되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확하게 당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계속 은연 중에 또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말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던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딴지 걸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넘어뜨리려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고 추궁하고 따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죄인 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이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볼 때, 죄인을 볼 때 이들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지 무슨 범죄자를 찾아내서 정죄하고 죽이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허례허식과 종교적 굴레, 율법주의와 같은 이런 정죄를 주어서 심지어 사람을 함부로 뭐 신의 이름으로 죽이려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 죄인들을 참된 생명,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는 법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런 순종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고, 그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를 따라 참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지, 이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뭐 사람들 위해 서로 자기가 뭐 종교 지도자처럼 군림해서, 왕으로 군림해서 짓밟고 짓누르고 그렇게 뭐 억지로 복종케 하고 굴종케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종교와 율법주의의 굴레의 패러다임에 빠진 사람들은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노예가 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께 항거를 하죠. 이미 율법을 보는 이 눈이 이 사람들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비위를 자꾸 건드리게 되고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자꾸 감정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신앙을 보는 이 바른 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통해 이것을 바르게 아는 이 안목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하고 기도를 오해하고 성령을 오해하고 예배를 오해하면 모든 게 다 바르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신병자다, 신성모독자다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기꺼이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돌로 치료하고 위협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들은 솔직히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막 그 이 군중들이 또 그런 걸 보고 순수하게 따라가니까 함부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은 또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시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에 개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 그래가지고 또 이 바리새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보죠. 근데 뭐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계명을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명령을 주신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신 그분이 그 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 그렇게 행하시는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파들은 거기에 계속 안식일, 안식일 해가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괜히 안식일에 얽매여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종파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법도와 규례는 사람을 위한 거지 이 사람이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교의 굴레가 돼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정죄하고 해를 가하는 이런 유대 바리새파 같은 이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병을 고쳐서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는데, 율법을 종교의 굴레로 만든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이 얽매여서 완전히 말씀을 잘못 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눈을 뜬 장님을 가지고 다그치니까 이 사람이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나도 그냥 눈을 떴다 그분이 하는 바람에 분명히 나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게 뭐 부정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가시면서 또 양무리의 비유와 뭐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된 생명의 길 되시고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이제 외치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70명 또는 72명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각 동네와 마을로 둘씩 이제 짝지어서 보내는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으로 첫째, 환영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라. 그 저들이 환영하고 호의를 베풀면 함께 머물고 먹어라. 둘째는 그들 가운데 병자가 있거든 고쳐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발에 묻은 그 동네의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되 그러나 똑같이 뭐를 명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심판날의 소돔이 이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운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냄을 받은 그런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축복된 이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환영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내고 뭐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철학을 동원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듣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뿌리고 씨를 뿌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던져졌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을 수 있어요.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회심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전혀 없이 공격하고 덤벼드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씨 뿌리는 것까지는 우리의 할 바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문이 막 열리고자 할 때 또 우리를 가게 해서 그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그럼 우리 가서 다 익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로 우리가 함께 걷는 동행자가 돼. 그게 바로 전도의 방법이고 그게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정한 씨 뿌리는 자,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보려고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답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레위기에 나온 그런 답들. 이게 정리된 이 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분명한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니 구약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공평과 정의롭게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을 얻는 그런 성경이 말해주는 분명한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가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할 그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묻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면서 너도 사랑을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게 구원에 이르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아무리 더럽혀진 족속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그 출신이 어디냐보다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볼 때 자기들도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지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진리를 볼 때 유대인만이 무슨 특별한 뭐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안목 이런 건 정말 참 잘못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율법은 종교의 법칙으로 특별한 계층을 위해 어떤 민족을 위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된 자유를 주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든지 결국 그 말씀을 바르게 하는 그 사람들 국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삶을 이 주권적으로 바르게 행사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독재국가 오늘날도 독재국가 같은데 공산국가 같은 이런 거는 절대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바리새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자유케 하는 이 법도로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구분하고 민족을 또 분별하고 그래서 종교의 굴레와 족쇄로 만들어서 구속하는 멍에를 그렇게 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이 종교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이 보내신 이 분명한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종교적인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기 위한 보물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죽음의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뭐 종교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신의 산으로 먼저 와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그 말씀을 먼저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이 언니인 마르다가 이제 이 동생을 보내서 자기를 좀 도와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분주하는 것보다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일보다 자칫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공경에 처한 것을 막아서고자 했지만 그 마음을 알죠.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게 아니라 제자로서 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사명의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신 것, 그 똑같은 거죠.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왜 그 사울에게 결국 이 사람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곳곳에는요, 이 같은 진리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우선순위, 사명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거 잊지 않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은 바리새파 사람이 이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셔서, 원래 유대인의 관습은 들어갈 때 이제 손발을 항상 닦는 그런 의식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역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뭘 모르는 건 아니죠.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은 깨끗한 척 계속 그렇게 하지만 사실 속은 다 썩어 있잖아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것들을 아주 일갈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상대했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들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부딪히고 그래서 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거,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 너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이 있는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아멘이 나오고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욕심에 가득 찰 때는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하고 쉬운 말을 해도 그게 올무다, 족쇄다, 귀찮아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뭐 믿기로 사람들에게 종교의 올무와 족쇄를 원한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 우리를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그런 신에게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 종교적인 일에 익숙하고 숙달된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와 좀 비슷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셔서 피로 산 그 성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을 해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초막절인 그 10월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었는데,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한 3개월 가까이가 흘러서 이제 12월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이 수전절 기억하시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다시 이 회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 우리가 400년 침묵기를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던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계셨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냐? 만약 네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말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기대로 가득 찬 사람은요, 분명한 답을 말해도, 눈앞에 보여줘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증거가 너무도 확실한 이 사실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묻었던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지를 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또 돌을 쳐서 쳐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피해서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그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시게 되거든요. 행정구역상 베레아 지역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통치구역이어서 아마도 뭐 갈릴리 지역이나 이 베레아 지역은 같은 그 통치자 밑에 있으니까 소통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 이 예루살렘 지역, 통치권이 다른 여기를 벗어나서 그 베레아 지역으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수전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와 나 하나다. 그런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제 위협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뭐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인데,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막 조금 개방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지배 계층들과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방적일지 모르지만 이 종교적으로는 그래도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상당히 강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지역이. 근데 그런 저들에게 이제 뭐 이 신성모독이라는 건 가장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도 자꾸 싸움이 나고 이러는 게 그 신성모독 문제 때문에 계속 그랬던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사람을 막 선동할 때는 이런 신성모독의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타당성을 얻어내려고 했고, 정치적인 사람들을 선동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이거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에 이런 공권력이 들어온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아주 정치로름을 하고 있었던.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분위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관원들이 이성을 잃는 겁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주 강한 위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몸을 피하시며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피해 다니시면서도 자기를 숨기고 잘 숨어 있던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며 또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하늘나라 잔치의 비유, 또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린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잘 보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시거든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절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진심을 제 백성들에게 아주 잘 전달하고 계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 후에 그렇게 피해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다시 돌아오시려고 했던 이유가 그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걸 고치려고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그 예루살렘이 자기에게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가신 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이 제약 속으로 들어오신 그 이유 바로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오신 그 이유 똑같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병들었던 나사로의 그 위급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아직 더 이틀을 더 머물다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도 전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4일, 그러니까 나흘이 지난 후에야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되죠. 베다니에서 약 3km 정도의 거리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나사로 문상을 왔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면 이미 시차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일 수도 있겠죠. 확 썩진 않았어도 거의 뭐 정말 썩어가는 그런 막 시작이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었던 지 4일이나 된 이 시차가 붕대가 둥둥 말려져 있을 텐데도 그 수위를 입은 그 상태로 나왔습니다. 뭐 그 상태로 어쩌면 뭐 무슨 강시처럼 튀어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역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이 일을 목격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이런 이 죽음으로부터의 이 구원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시죠. 이 표적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보다 뭐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목격한 그 많은 이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들이 증언하는 게 바로 이 사복음서요. 우리가 믿는 이 역사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된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인접했던 에브라임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효과는 결국에는 이 긍정과 부정으로 아주 딱 갈라졌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트집 잡고 막 악용을 하려고 하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른 욕심이 한번 딱 생기면 다른 어떤 진리도 진짜 진리도 보이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면 얼마든지 짓밟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능을 잘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도 죽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힘과 권세로 제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소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뭘까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는데 이 청년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되돌아가죠.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런 말씀도 이제 여기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시작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갈 존재다라는 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이고 여러분이 전도할 전도의 그런 핵심 메시지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 전도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잡혀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며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뭐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여리고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맹인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또 거기서는 로마의 세관에서 세관장으로 일하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좀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불러내려서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그동안 착복했던 그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다. 네 배의 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 아니라 이 가롯 유다처럼 스스로 정죄하고 자살하는 것도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책임져 가는 겁니다. 함께 그 짐을 지어가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그릇을 이제 자신의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온전치 않게 쌓았던 그 창고들을 다 여는 거죠. 자기의 그릇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네 배로 갚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가 네 배로 여러 가지를 챙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다 흘려가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자, 그게 진정한 변화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예수님도 삭개오를 통해 이런 또 교훈들을 주셨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점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날이 시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때 이제 뭐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뭐 세우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또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개념이 처음부터 잘못 오해돼서 이렇게 자기 욕심과 욕망에 빠지면 우리도 충분히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일들로 흥분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만일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온 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온 거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남은 생애를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온전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이 일들을 행하시며 계속 이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워 오는데,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이 여러 지역에서 온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다 그 흩어져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흩어진 그 포로된 또 잡혀가 또 어디서든 그들은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이런 절기를 꼭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려고 노력을 했었죠.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한 해, 1년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얼굴을 보이러 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근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받은 복에 따라 정말 그 충분한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배당, 건물 중심일 때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한 번은 왔다 가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부터는 사실 회당 모임으로 바뀌었었는데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했고, 거기에 또 역사를 따라서 헤롯이도 이제 크게 이제 성전을 재건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들은 어쨌든 이 성전을 어떻게든 와서 한번 참여하는 것이 마치 순종인 것처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방문을 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나올 때 보면, 왔던 사람들이 뭐 이집트, 리비아, 크레타, 로마,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레아, 본도,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바데, 메데, 엘람,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를 알겠죠. 뭐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런 이 여러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때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이제 남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행적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죽음의 길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실하게 저들을 설득하시고 호소하시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애쓰시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인간들에게 쫓기시고 피해 다니시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나를 향한 마음이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 잊지 마시고, 바로 이것이 전도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도하고 외친 우리가 되십시다. 자, 2020년 셀 사역을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생명을 낳는 이 제자들을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온라인을 이용한 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생명들을 끝까지 돌보며 계속적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런 예수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이 주신 명령,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2월부터 이제 또 각자 보내받은 이 셀, 이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표적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1년의 셀 사역을 우리가 또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이 사명에 게으르지 않고 함께하는 우리 셀 지체들과 함께 열심히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의 가슴 가운데 외치는, 기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셀을 마쳤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지체들을 섬겨가며 2021년 시작될 셀 사역에서는 내가 편한 모임, 그저 교제에 멈춰있는 모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이 흘러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인데 이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너무도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이 사명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멜번 시티 교회 한 셀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온 열방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2020년 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끝까지 우리 지체들을 책임지고 또 2021년 시작될 셀 사역에서는 그 모임이 내가 편하고 그저 교제에 멈추어져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흘러가는 셀, 하나님의 진심이 흘러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 또 주의 거룩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